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곧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이 땅에서의 일,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그 건지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서도 다시금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꽃피우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해 먹기도 하죠. 더 가장 나쁜 것은 당연히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다 보면 물론 우리 교회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나가서 열심을 내서 살고 그것을 살아서 이루면 내한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룬 것 때문에 성취감이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는 사실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그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유익이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때 유익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5절을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대요. 물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전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어디 갈 거다. 너희는 내가 가는 데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물었거든요. 같은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잊어버리셔서 지금 묻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 다 걸고 이 젊은 청년 예수를 따르는데 이 예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내 인생은 뭐냐? 자기들의 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항상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조금도 관계해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거 갖고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달라.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요구하고 그 요구가 해결된 것, 문제가 해결된 것만 기쁜 거지 그 문제를 내 요구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해결해 줄게. 집에 돈이 없니? 좋은 직장을 허락해 줄게. 건강이 문제니? 병을 낫게 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비록 집에 돈이 없고 비록 내 몸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냥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떠나가면 보혜사,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찾지 마시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32장인데요. 이사야 3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던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찬란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 된다. 심판을 얘기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마침내 그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마침내라는 것, 이 마침내라는 것은 사실은 요엘서 2장에서 그 후에 마지막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요엘서 2장의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죠. 말세에 종말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때, 이때가 말세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사역은 끝났지만 그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완성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이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승천하신 이후부터의 모든 삶이 다 기간이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근데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도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왜 가시지 말고 계속 계시면서 제자들도 돕고 우리까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성경을 그냥 힘들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냥 좀 대충 은혜롭게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은혜롭게 보고 싶죠. 그 은혜롭게 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 부활한 것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로 올리신 승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가 옳았다, 그가 의로웠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올려지는 것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은 더 이상 구약에서도 성령이 계셨는데 이 구약에 있는 성령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고 오시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고난, 죽음, 그리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승리, 그분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알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는 그저 단순히 이 지역 공동체 안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천군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그분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투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 이것만 보면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해 너희 죄인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가? 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 마음이 두렵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곳에 너희는 알지를 못한다. 내가 가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근심할 이유가 없느냐?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세상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한순간에 쫙 오시나요? 말이 되는 말씀 같으세요? 한 번에 이게 딱 이해가 된다면 제가 추천서 여러분 반드시 써드리겠습니다. 좋은 신학교 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잘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의 말씀은 어떤 게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팁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동쪽으로부터 기인이 올 것이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말.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다 허락하겠다. 해라.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위로를 얻겠다. 그렇게 위로를 내고 힘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야?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다. 뭐냔 말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물론, 꾸짖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 있잖아요. 피고한테 뭘 하죠? 이 사람은 몇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죄가 인정되고 이 사람 죄 피고도 인정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많게는 10년을 언도해 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구형하는 건데, 검사, 책망한다는 단어 자체가 검사가 죄인에게 죄를 구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성령께서 검사가 되셔서 죄인에게 죄의 대가에 대한 형을 구하는, 구형을 내리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고로 보고서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건 맞는 말이지. 생각이 되시겠죠?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고소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밤낮 우리를 고소하던 그 옛날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던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탄이 검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디에 앉은 거예요? 피고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검사석에 앉아서 이 세상의 임금을 그 사탄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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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져봐도 나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에게, 아니면 혹내 자녀들을 잘해주고 싶었지만 마음과 같이 잘 나가지 않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내 욕심과 내 기대를 채우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내 옳은 말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푸시하고 힘들게 했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스스로 화를 냈던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통과 한숨의 연속이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사탄이 우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서, 이 절망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마음도 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나에게 줘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 겁니까? 우린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던 그 고소자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고발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고석에 앉은 거예요. 검사가 피고석에 앉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죄를 물으십니다. 사탄을 정죄하고 이제 너는 영원한 지옥행이 마땅합니다. 라고 구형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그저 오셔서 우리의 못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 보고 힘내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고소하던 그 사탄을 오히려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의 대부분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이런 설교들이 많은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편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고소하던 그 사탄을 오히려 피고석에 앉혀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9절, 10절, 11절에서 얘기하죠.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느냐? 아니 몰라. 의미, 내용 뭐 이런 건 다 알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죠.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뭐라고요?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한 일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일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세상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맞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10절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볼 건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 하면 죽인 이유가 너희가 예수님이 참람죄라고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종교심이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예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섰던 사람 중에 우리는 유명한 사람 알고 있죠. 사도 바울로 알고 있지만 사울이 그랬죠.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나라고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을 세우고 심판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예수께서 그런데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보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설명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은 너희가 잘못했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옳은 분, 의인은 한 분뿐인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물론 얘기하죠. 그 사탄고 사탄을 추종하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달려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인이고 이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걸 구약으로 보면 이 내용인데요. 이사야 59장 19절인데요. 찾으실 필요 없고 주본을 보시면 주보 밑에 제가 좋은 번역을 찾다가 이 번역이 원래 킹 제임스 번역이 제일 잘 번역이 돼 있어서 킹 제임스 번역을 갖다 놨어요.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울리시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겠다. 대적이 홍수처럼 오는데 그때 성령이 깃발을 딱 들고 올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의아스럽겠죠.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가장 잘 풀어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만 생각되지만 사실은 1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12장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 12장의 내용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주 한 장에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장에 보면 여인이 등장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하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누구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을 낳은 여자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해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가 여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어떻게 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 여인은 결국은 참 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얘기하는 것이 5절부터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승천한 것을 5절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을 뜻하는 거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을 봅시다. 이 광야가 사실은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우린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신명기에서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야 했다. 아침마다 만나 먹고 매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받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보면 하늘의 전장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기서 져서 이제 거기서 있을 곳을 못하고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쫓겨난 것을 얘기해요. 사탄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라고요?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서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후에 이제 1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분내어 내려와서 우리를 흔든다 이거죠. 이제 박해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마리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죠. 이 여자가 뭐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뭐라 그래요? 물이 강같이 그 여자를 떠내려가려 한단 말이죠. 사탄이 물을 쏟아서 교회를 쓸려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많은 시험과 유혹하는 것을 통하여 핍박하죠 우리를. 야 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한번 해봐. 네 스스로를 증명해봐. 이때 아까 읽었던 이사야 59장에서 원수가 홍수같이 너희 앞에 밀려오지만 사탄이 홍수같이 다가오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앞에서 깃발을 드실 것이다. 깃발을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든다는 의미거든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절망과 많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앞에 쓰셔서 깃발을 드시겠다 승리를 선포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백성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던 바로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1세기의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깃발을 들고 승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냥 눈만 껌뻑인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쏟아져 오는 이 사탄의 세력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검사가 되셔서 피고인에 앉은 저 사탄을 향하여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옳다. 이들이 의롭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핍박과 많은 유혹을 자신이 다 삼켜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깃발을 바라봅시다. 나의 육신은 약해지고 내 생각은 점점 흐려질지 모르지만 이 깃발을 드신 성령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깃발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양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 세상 맞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저들을 정죄할 것이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깃발 안에서 우리의 손을 듭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시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성령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도 해보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좌절감만 느끼고 오히려 피곤함만 느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오는 홍수 같은 그 물 앞에서 깃발을 드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깃발 아래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진군 나팔을 불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너를 증명해봐라. 더 많이 가지면 너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깃발을 보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 주여 서우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쁩니다.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